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며 또다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최고 대표단과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언론이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 이룬 위대한 진전을 평가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과 비교해 오바마 행정부 말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국이 결정됐으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많은 진전을 이뤘고 다른 많은 이슈에 관해서도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과 북한이 스웨덴에서 진행한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21일 오전 협상 장소인 하이크 홀름슨트 콘퍼런스를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부상은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스톡홀름 외곽 휴양시설인 하크홀름슨트 컨퍼런스에서 협상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어떻게 주고받을지 집중적으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지난 사흘 동안 같은 장소에 머물면서 협상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6.6%를 기록하며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018년 국내 총생산 GDP는 전년보다 0.2%포인트 떨어진 6.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제시한 경제 성장률 목표 6.5%보다는 높지만 천안문 사태 등의 여파로 3.9% 성장에 그쳤던 지난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2018 4분기 경제 성장률은 6.4%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1분기와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중국의 성장률 하락은 중국 정부의 부채 축소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경기 둔화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아베 총리는 출국에 앞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협상은 70년 이상 남겨진 과제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푸틴 대통령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협상을 진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내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평화조약 체결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 14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쿠릴 열도, 북방 영토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공습을 가하자 시리아가 반격에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아침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변에 공습을 단행했다며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 소속 알쿼드 부대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성명을 통해 시리아 내 이란 세력을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변함없는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에도 시리아에 공습을 가했으며 이에 시리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어제 다시 전화통화를 하고 시리아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전화통화에서 상호 주요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협상을 통한 해법을 계속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대통령실도 이날 에르도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리아 북부 만비지 지역의 방위권을 넘겨받을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측이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양국 합참의장 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국이 결정됐으며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많은 진전이 이뤘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We've made a lot of progress that has not been reported by the media.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실행에 옮길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시민단체가 서방 세계에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신변안전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국이 결정됐으며 곧 공개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비핵화와 관련해 많은 진전을 이뤘으며 다른 이슈도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국이 결정됐으며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We've agreed to meet sometime probably the end of February. We've picked a country but we'll be announcing it in the future.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전날 거의 2시간 동안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회담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2월 말경에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회담 개최국을 골랐지만 나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매우 고대하고 있으며 자신 또한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made a lot of progress that has not been reported by the media, but we have made a lot of progress.
또 다른 많은 것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불행히도 보도되지 않고 있지만 엄청난 진전을 이뤘고 하지만 곧 보도될 것이라며 북한과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은 19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김영철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으며 이어 오벌오피스에서 양측의 확대 회담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친서가 전달되는 모습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관리들과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회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두 장을 공개했습니다.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 측에서는 김 부위원장과 함께 박철 전 유엔 북한대표부 참사관,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전선 책략실장,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통역이 동석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약 1시간 반가량 만났으며 양측의 만남은 생산적이었고 이러한 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ust a little bit ago, the president had about an hour and a half long meeting.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was in the room as well as several others from the president's team. It was productive and they're going to continue those conversations and the president looks forward to.
또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이 비핵화와 2월 말경 열릴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뒤 폼페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별도의 늦은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백악관 방문에 앞서서도 김 부위원장의 숙소인 워싱턴 듀폰 서클 호텔에서 비건 특별대표 등과 함께 회동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 노력에 대해 좋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2박 3일간의 워싱턴 방문을 마치고 19일 오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실행에 옮길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래 걸리는 과정인 만큼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역량을 낮추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과 일하는 데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제는 이를 수행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8일 미국의 싱클레어 브로드캐스트 그룹과의 인터뷰에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를 여전히 낙관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비평가는 미국이 북한에 너무 많은 걸 줬다고 하고 많은 비평가들은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말한다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 비핵화 이행 과정은 오래 걸린다는 점을 언제나 알고 있었다며 그렇게 하는 동안 반드시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미국을 위협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위험을 낮추고 북한의 관련 프로그램 확장 역량을 낮추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도록 하는데 이런 대화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다섯 명의 전임 대통령들도 같은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북한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것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고위급 회담에 이어서 스웨덴에서도 양측 간 실무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2차 미북정상회담의 세부 의제 등을 협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스웨덴에서 실무 협상을 벌였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미국 AP통신에 비건 특별대표가 최 부상을 만났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 대표와 국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대화에 참석한다는 설명입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흘째 실무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부상은 19일 스웨덴 측이 주최한 하크 홀룸슨트 컨퍼런스 환영 만찬을 계기로 상견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부상의 만남을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비건 특별대표가 19일부터 22일까지 국제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스웨덴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스웨덴 방문에 앞서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의 고위급 회담에 배석했고 김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도 동석했습니다. 그런 만큼 비건 특별대표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을 통해 조율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측과 2차 미북 정상회담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 임명된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 측 협상 파트너인 최 부상과 회동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해 10월 폼페오 장관의 4차 북한 방문에 동행했지만 당시 최선희 부상이 해외에 머물러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 등 실무 협상 라인이 사실상 가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기를 통해 미북 실무 협상을 이끌 이른바 비건 최선희 라인이 구축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이번 스웨덴 국제회의에는 이도훈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참석 중이며 일본도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협상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의제 조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이후 미북 양측의 실무 협상이 상당히 빠르고 또 깊이 있게 진행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2차 정상회담이 2월 말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간 대화 라인이 가동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간접 대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부상이 3박 4일간 같은 장소에 머물며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네. 자, 미국 양측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2차 정상회담의 성패는 양측이 이 문제에서 접점을 찾을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은 것도 이와 관련한 조율이 목적이었습니다. 또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김영철 부위원장 면담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간접 대화에서 이룬 성과를 확인하는 절차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에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입장이 바뀐 것일까요?
예, 미국이 대북 상응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추가 생산을 막고 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조치를 우선 논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네.
현재 핵 동결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폐기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건 미국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뿐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미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이 논의 중임을 내비친 것입니다.
네. 자, 스웨덴에서의 미북 실무회담에는 한국 정부도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예, 한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신뢰를 의미하면서
네.
동시에 미북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상응 조치로 검토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남북한 세 나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에 스웨덴에서의 실무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2월 말에 열리게 될까요?
예, 스웨덴 실무회담은 지난 몇 달에 걸친 물밑 접촉과 정상 간 친서를 통한 큰 틀의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따라서 세부 사안에 대한 협의만이 남았고 이 때문에 2월 말을 회담 날짜로 잡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예.
양측은 실무회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상 간 담판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월 말에 정상회담 개최는 확정적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2월 말을 기준으로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장소까지 확정된 마당에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1차 정상회담 때도 날짜를 먼저 발표한 뒤에 성김 필리핀 주재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벌였습니다.
네. 장소는 어떻습니까? 지금 장소는 베트남으로 결정이 난 거 아닌가요?
예,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가 유력한 가운데 휴양 도시인 다낭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2월 설 연휴 이후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네.
북한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형제 국가로 내년에 수교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미국과 수교한 이후에 개혁 개방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의 신흥 경제 국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베트남 방문은 55년 전인 지난 1964년 당시 김일성 주석의 방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책임자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차 정상회담은 현재 스웨덴에서 진행 중인 비건 최선희 실무회담에 달려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핵 협상 책임자인 김용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18일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김용철 부위원장은 이날 12시 15분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90분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에 앉아 김용철 부위원장과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자리에는 박철 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 김성애 통전부 실장,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배석했습니다. 면담이 끝나자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회동이 생산적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ust a little bit ago, the president had about an hour and a half long meeting. It was productive, and they're going to continue those conversations.
앞서 김용철 부위원장은 숙소인 워싱턴 듀폰 서클 호텔에서 폼페오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50분가량 진행된 이 면담에는 비건 특별대표도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용철 부위원장을 면담한 이튿날 이번 면담이 아주 좋았으며 다음 달 열릴 2차 정상회담 장소도 이미 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We've agreed to meet sometime probably the end of February. We've picked a country, but we'll be announcing it in the future.
이어 미국과 북한은 20일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스톡홀름 근교에서 만나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용철 부위원장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지난 몇 달간 계속된 미북 교착 국면이 끝나고 대화와 협상의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김용철이 미국을 방문했고 폼페이오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 그다음에 2차 정상회담에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나오지 않았지만 2월 말에 열기로 합의했다는 자체만 보면 대화의 교착 국면은 일단 풀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또 미국과 북한의 스웨덴 실무회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그동안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싸고 대립해왔는데 이번에 실무 당국자들이 마주 앉은 것을 보면 뭔가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북한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정상회담을 가진 이래 이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상응 조치를 주장해왔습니다. 먼저 북한이 핵신고를 하고 이를 검증 사찰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과거 비핵화 약속을 어기고 핵 개발을 한 것을 감안해 제재 완화 등은 비핵화가 이뤄진 다음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주장해왔습니다. 비핵화를 여러 단계로 쪼개고 모든 단계마다 미국이 상응하는 안전 보장과 정치적 대가 그리고 제재 해제 등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북한은 핵신고와 사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했지만 이것도 검증과 사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외국 기자들이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참관 아래 폭파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아닙니까? 핵실험장 저런 식으로 저 파괴해버리면은 무엇을 북쪽에서 생산했는지 어떤 폭탄을 실험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게 전문가들을 부른다고 하면 전문가들을 안 부르고 뭐 언론이나 먼 데서 보게 하고 사진을 찍게 하고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감출 것은 감추면서 미사일 발사대도 그렇고 엔진 실험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듯 미국과 북한 관계는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싸고 지난 7개월간 공전되거나 교착 상태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폼페오 국무장관은 1차 정상회담 다음 달인 7월 6일 평양을 방문해 1박 2일간 총 9시간에 걸쳐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폼페오 장관이 평양을 떠난 직후 북한은 미국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10월 7일 이뤄진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분위기는 그보다는 좋았습니다. 당시 폼페오 장관은 백화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5시간 30분가량 만나 비핵화와 2차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사찰과 검증, 그리고 상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인 11월 초 뉴욕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던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은 막판에 무산됐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미북 고위급 회담이 11월 8일 뉴욕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철 부위원장은 끝내 뉴욕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무부 대변인은 7일 한밤중에 회담 연기를 발표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드는 가장 큰 의문은 대립과 갈등을 거듭하던 미국과 북한이 어떤 과정을 거쳐 다시 만났고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접점을 찾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11월 초로 예정됐던 고위급 회담이 무산됐지만 미국 양국은 대화의 끈을 계속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은 지난 12월 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비공개 접촉을 가졌습니다. 이날 접촉에서는 앤드류 김 미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센터 센터장이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당국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 언론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에 때맞춰 워싱턴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역시 미북 물밑 접촉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 밖에 미국과 북한의 국방당국자들은 지난해 12월 미군 유해 발굴 문제를 놓고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Restarting the recovery of American soldiers remained from North Korea. Those talks began in late December.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며 협상의 불씨를 살려낸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7차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5일께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데 이어 지난 1월 12일께 또다시 친서를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일련의 접촉 과정을 통해 미국과 북한은 서로 주고받을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와도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ICBM이나 IRBM 그 미사일의 어떤 폐기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생산 라인의 그 폐기라든지 또는 나아가서는 또 다른 이제 또 뭐 핵단지들의 폐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의 상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상 조치에 따라서 신뢰가 깊어지면 그때는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서 전체적인 비핵화에 나가고 이런 식의 프로세서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은 상응 조치 중 하나로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함께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를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무장관이 16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상응 조치를 대해서 어떠한 비핵화 조치에 어떠한 상응 조치가 따를 수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그 조합을 검토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종전선언을 포함해서요. 뭐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뭐 그런 어떤 그 상설적인 그 미북 간의 대화 채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북 대화가 어렵게 재개됐지만 아직 마음 놓을 단계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북한은 한 달 뒤에 2차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지만 아직 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Maybe because North Korea has not agreed. Maybe he made some proposal, but North Korea has not yet announced it.
전문가들은 현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 중인 미북 실무 회담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부상이 주도하는 실무 협상에서 미북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방안을 만들어내면 2차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상회담이 연기되거나 자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결국은 스티브 비건과 최선희가 사실 뭐 처음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2차 정상회담이 합의가 됐으니까 적어도 북한은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양보할 수 있으니 이제 미국이 좀 해라. 미국은 그건 안 된다. 적어도 이렇게 돼야 우리가 뭐 미국 국민이나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할 텐데 과연 여기서 서로 간에 수용할 수 있는 합의가 나올지 아니면 이제 2월 말 합의한 거지만 그게 잘 안 되면 뭐 날짜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우여곡절 끝에 만난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부상이 어떤 외교적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의 시민단체가 서방세계에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신변안전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UN에 보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탈북 망명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나폴슨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장은 21일 VOA에 지난 18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와 전직 한국 관리들로부터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안전한 망명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서한을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폴슨 소장은 이 서한은 바로 수신자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보냈다며 서한의 핵심은 조 전 대사 대리의 권리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습니다.
The key message is that although we don't have any information about this particular case of Mr. Cho,
VOA가 입수한 소환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 조성길 가족 한국행 지지 시민연대는 조성길 전 대사 대리와 가족이 안전한 보호와 그들의 바람에 따라 올바른 정치적 망명 절차를 밟는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대사 대리와 가족은 국제법에 따라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며 이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정부들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퀸타나 보고관에게 조 전 대사 대리와 가족이 안전한 보호 속에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정부들의 협력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앞서 조 전 대사 대리가 지난 11월 초 북한 공관을 이탈해 잠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언론들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조 전 대사 대리가 미국 망명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지만 이탈리아와 미국 정부는 모두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폴슨 소장은 조 전 대사 대리의 소재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도 알지 못한다며 하지만 그는 국제 난민법에 근거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everyone has a right to protection if that is necessary under the Refugee Convention.
조국에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탈출한 사람은 국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북한은 명백히 그런 대상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날 폴슨 소장에게 서한을 전달한 이들은 북한 외교관 조성길 가족 한국행 지지 시민연대의 공동 상임대표인 태영호 전 공사와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 송광주 전 북한 이탈주민재단 이사장입니다. 이 단체는 박관영 전 국회의장과 정대철 전 의원,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 여러 탈북민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가 조 전 대사 대리와 가족의 안전, 한국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성길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태영호 전 공사는 회견에서 최근 북한과의 대화 기류 때문에 조 전 대사 대리와 가족의 망명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성길과 구의 가족이 이탈리아 당국의 정상적인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현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 상황상 본인들이 희망하는 망명지로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는지 심히 우려된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탈리아 정부의 조성길과 가족의 신변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자유로운 우사 결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올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조 전 대사 대리의 망명 신청 이유와 목적지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태전 공사와 탈북민들은 이런 한국 정부의 반응이 북한 주민들과 해외 북한 외교관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정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북한 주민들에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팔을 벌리고 북한 주민들을 환영하고 있으며 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들을 안으려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북한 주민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정부로 간주할 때만이 우리가 평화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태전 공사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48개 나라에서 접속하는 등 많은 북한 외교관이 접속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그들과 북한 주민에게 한국 정부가 언제든 보호할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유엔 사무소에 서한을 함께 전달한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재단 이사장은 VOA에 국제인권법을 제대로 모르는 북한 주민들에게 조 전 대사 대리 사안은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규범에 대해서 몰라요. 예를 들면 자신이 북한 지역을 탈출하는 순간 국제인권규범에 따라서 자신의 망명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 망명자를 신변을 보호할 수 있고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런 규범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1948년 세계인권선언문 자체를 모르는 거죠.
조 전 대사 대리가 보위부 요원에게 체포되지 않고 자유롭게 망명지로 가는 모습은 북한 주민들에게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의 중요성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손 전 이사장은 특히 한국 정부가 아는 바 없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은 북한 지역을 탈출한 북한 주민이 한국행을 원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그 신변 안전을 보호하고 데려와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도 어긋날 뿐더러 두 번째는 국제 규범에 입각해서도 맞지 않는 태도이지요.
한국 정부가 적어도 조성길 전 대사 대리 등 북한인들이 한국행을 원할 경우 언제든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을 했어야 유사시 한국 정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요덕수용소 출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한국 정부가 망명에 대해 미리 밝힐 필요는 없지만 논란이 증폭됐는데도 모른다고 하는 건 북한 주민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제 정부와 대화를 하건 뭐 협력을 하든 항상 북한 주민이 편에 있다는 것을 알려야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북한 주민들 대한민국을 믿고 이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텐데 이 북한 주민의 인권이나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정확히 밝히지 않게 되면 이 통일은 점점 무진다고 봐야죠.
한국 정부는 해마다 1,000명 이상의 탈북민을 수용하고 있지만 남북 화해와 대화 교류를 고려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진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21일 VOA에 탈북민들이 원할 경우 한국 정부는 이들을 수용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내 이란군을 표적으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 전쟁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4조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예산과 다카를 연계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군 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밤사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 소속 쿠두스 부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번 공격은 전날 20일 쿠두스군이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골란고원을 향해 로켓 공격을 한 데 대한 응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시리아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시리아 국방부도 이스라엘이 야간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리아 방공부대가 이스라엘 미사일 대부분을 격추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있는 러시아군도 시리아 방공망이 이스라엘 미사일 30발 이상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하지만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 측은요, 이번 공습으로 1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뭐 야간 작전이 있기 전날에도 양측 간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20일 성명을 내놨는데요.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 부대가 20일 낮 이란군 훈련 캠프이자 정보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다마스쿠스 국제공항 근처에 무기고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리아도 곧장 반격에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국방부는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공군인 1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스라엘군이 여러 발의 미사일을 격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국방부가 시리아 공습 작전을 확인하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내 이란 세력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그간 여러 차례 시리아 안에 있는 이란 군시설 등을 공습해왔는데요.
네.
하지만 공습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이례적인 편입니다.
네.
그러면서 시리아 내 이란 쿠두스군을 겨냥한 공습을 31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이 이를 공격한 것은 시리아의 지원 세력인 러시아와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공습에 자신감을 보인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번 공습과 관련한 입장 내놨습니까?
네, 네타냐후 총리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요. 시리아 내 이란의 참호를 공격하고 우리를 해치려는 어떤 세력이든 공격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주 강요회의에서도 지난 수년간 수백 번의 시리아 공습이 있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란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란군이 21일 시리아를 공격한 이스라엘군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한판 전쟁을 벌일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란 현지 언론들은 이란 공군 사령관의 말을 인용해서 이란군이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 종말의 날을 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시리아 내전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그런 양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래 이란은 러시아와 함께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시리아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는 현재 정부군이 승기를 잡으면서 내전 종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가 본격화되면서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가 더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중국 소식 볼까요?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990년대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6.6%로 잠정 집계된 걸로 중국 국가통계국이 21일 밝혔습니다.
예.
지난해 초에 중국 정부가 제시한 6.5%가량의 목표는 달성된 건데요. 하지만 이는 1989년 중국 천안문 민주화 시위의 여파로 중국 경제가 큰 충격에 빠졌던 1990년 3.9% 이래 최저치입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그 연간 경제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지난해는 더 내려갔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 2010년 10.6%로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2011년 9.5%, 또 2012년 7.9%로 떨어지다가 2015년에는 6.9%로 6%대로 처음 진입하면서 뚜렷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6.7%였습니다. 네,
분기별로도 성적이 좀 내려가는 편이었습니까?
네, 1분기는요 6.8%에서 2분기가 6.7, 3분기가 6.5, 4분기 6.4로 뚜렷한 경기 둔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예.
특히 이날 발표된 4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이 국제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1분기와 같은 성적입니다.
네. 자,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볼 수 있는 다른 주요 지표들도 한번 볼까요?
예,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 자산 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들 모두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네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증가했는데요.
네?
하지만 15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요.
아.
12월 산업 생산 증가율도 5.7%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아, 또 지난 한 해 중국의 고정 자산 투자도 5.9%로 나타나서 중국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중국 정부는 이런 경제 성적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안정 속의 발전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높은 질적 성장을 견지했으며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 경제 발전이 합리적인 구간에 있고 전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간 중국 정부는 1978년 개학개방 이후 누려온 두 자릿수 경제 성장기를 지나서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연간 경제 성장률이 7% 미만으로 굳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데다가 경기 둔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6%에 그쳤다는 발표 후에도 국제 주식시장은 뭐 비교적 차분한 표정인데요. 미국 뉴욕 증시는 21일 마틴 루터킹 데이 휴일을 맞아서 폐장인 상태고요.
네.
독일, 프랑스 주가는 약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상하이, 홍콩,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주요 증시는 모두 21일 소폭 오름세로 폐장했는데요. 중국의 성장률 발표가 기대치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 걸로 풀이됩니다.
네. 자, 전문가들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6.3%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또 세계은행도 6.2%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비판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 셧다운이 지금 한 달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안을 제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특별 담화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와 불법 청년 추방 유예 제도 다카를 연계하는 안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폐쇄를 먼저 풀어야 한다면서 타협안을 거부했습니다.
네,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네,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장벽 예산을 받는 조건으로 다카를 3년 동안 연장하고 미국의 임시 보호 신분 비자로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의 신분도 3년 동안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임시 보호 신분 TPS는요. 전쟁이나 지진 같은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받아들이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네네.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를 폐지하고 TPS 역시 일부 수혜자들에 대한 혜택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두 조처 모두 소송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한 배경 그것도 짚어볼까요?
예,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80만 명에 달하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식적인 타협 아니라면서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네,
사실 다카 보호라는 건 민주당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것인데 민주당이 왜 이번 타협안을 거부한 걸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 제안은 새로울 게 없다는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또 민주당이 바라는 건 모든 드리머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인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이 드리머들 가운데 일부 그것도 임시조처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공화당 쪽의 반응도 볼까요?
예, 대부분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관련 법안을 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번 주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법안이 통과될 수가 있겠습니까?
백악관이 이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 회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긴 하지만은 현재 의석 상황이 53대 47이어서 민주당 의원 최소한 7명을 설득해야 합니다. 네네. 상원에서 법안이 최종 표결에 붙여지려면은 60명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뭐 설사 상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다카는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보수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 세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사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뿐 아니라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20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자신이 연설하기도 전에 펠로시 의장과 민주당이 타협안을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화당 내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번 타협안은 다카를 3년 동안 연장해줄 뿐 사면해주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조금 끼거나 맑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6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에는 영상 6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상 5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 최고 영하 1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6도, 낮 기온은 영상 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조금 꼈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7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영상 6도. 사리원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는 영상 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산과 삼지연 지역은 오전에 구름 많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 9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7도, 낮 최고 0도. 장전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8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4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꼈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이 1에서 3미터, 서해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월 21일 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며 또다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최고 대표단과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언론이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 이룬 위대한 진전을 평가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과 비교해 오바마 행정부 말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국이 결정됐으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많은 진전을 이뤘고 다른 많은 이슈와 관해서도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스웨덴에서 진행한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21일 오전 협상 장소인 하크홀름순투 컨퍼런스를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부상은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이곳에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양측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어떻게 주고받을지 집중적으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6.6%를 기록하면서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018년 국내 총생산은 전년보다 0.2%포인트 떨어진 6.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제시한 경제 성장률 목표 6.5%보다는 높지만 천안문 사태 등의 여파로 3.9% 성장에 그쳤던 지난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2018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은 6.4%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가 한창이던 2009년 1분기와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중국의 성장률 하락은 중국 정부의 부채 축소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경기 둔화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6.2%,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6.3%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아베 총리는 출국에 앞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협상은 70년 이상 남겨진 과제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푸틴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협상을 진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내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평화조약 체결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 14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쿠릴 열도 북방 영토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정부가 이란 마한 항공의 독일에서의 영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오늘 이란 마한 항공이 시리아 등 중동의 전쟁 지역에 군수 물자와 병력을 수송했다며 마한 항공의 면허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독일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독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 부활을 예고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2011년 마한 항공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재정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제재한 뒤 유럽 동맹국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공습을 가하자 시리아가 반격에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아침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변에 공습을 단행했다며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알쿼드 부대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성명을 통해 시리아 내 이란 세력을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변함없는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어제 전화통화를 하고 시리아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전화통화에서 상호 주요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협상을 통한 해법을 계속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